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6일 토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열왕기하입니다.
3장.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가고 있었다. 그 시간은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문 옆에는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서는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날마다 사람들이 그를 이 문 옆에 데려다 놓았다. 그는 거기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였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돈을 달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하였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돈을 주려는 줄 알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베드로가 말하였다. 내게 은이나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곧 그의 팔과 발목에 힘이 생겼다. 그 사람은 벌떡 일어나 자기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였다. 그 사람은 두 사도와 함께 성전뜰로 들어갔다. 그 사람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그가 늘 아름다운 문 옆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몹시 놀라서 어리둥절해졌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보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히 잘 섬겨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으나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 예수를 거부하고 그분 대신 살인자를 풀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과 구분을 통해 오는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낫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다 보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모르고 예수께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도 잘 몰라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당신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를 통하여 당신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주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때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하늘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옛날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 일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주 하나님께서 나를 예언자로 뽑아 세우신 것과 같이 너희들 가운데서 또한 예언자를 뽑아 세우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쫓겨나 멸망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과 사무엘의 뒤를 이어 예언한 다른 모든 예언자들도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상속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과 맺으신 계약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세상 모든 민족이 너희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에 그분을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한 일에서 돌아서게 함으로써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주
열왕기하 제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다.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본을 만들어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원로들과 아합의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아들들을 데리고 있다. 병거와 말과 요새와 든 성읍과 무기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편지가 너희에게 가거든 너희는 너희의 상전의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적합한 인물을 찾아서 그의 아버지 왕좌에 앉히고 너희는 너희가 섬기는 상전의 가문을 편들어서 싸우도록 하여라. 이에 사마리아의 지도급 인사들은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저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와 맞설 수 있겠소. 그리하여 왕가를 지키는 사람들과 성읍을 다스리는 사람들과 장로들과 왕자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 예후에게 다음과 같은 전가를 보냈다. 우리는 장군의 신하입니다. 장군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왕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장군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예후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다.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명령을 따르겠다면 너의 군주의 아들들의 목을 베어서 내일 이맘때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나에게로 가져오너라. 그때 왕자들 70명은 그들을 키워준 그 성읍의 지도자들과 함께 있었다. 편지가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전달되자 그들은 그 왕자들을 잡아서 70명을 모두 죽인 다음에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다. 전령이 와서 예후에게 그들이 왕자들의 머리를 가져왔다고 알리니 예후가 말하였다. 그 머리들을 두 무더기로 나누어 아침까지 성읍 어귀에 두어라. 아침이 되었을 때에 예후는 나가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내 옛 주인에게 역물을 꾀하여 그를 죽였습니다. 백성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은 누가 죽였습니까? 백성 여러분은 아합의 가문을 두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종 엘리야를 시켜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후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 가문에 속한 사람을 모두 쳐죽였다. 또 아합 가문의 관리들과 친지들과 제사장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다. 그 다음에 예후가 이스라엘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베네켓 하로임에 이르렀다. 예후는 거기에서 이미 살해된 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친족들을 만나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들로서 이세벨 왕후와 왕자들과 왕의 친족들에게 문안을 드리러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후는 그들을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부하들은 그들을 생포하여 베네켓의 한 구덩이에 넣어 죽였는데 무려 42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예후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그를 만나러 오는 레가브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다. 예후가 그에게 안부를 물으며 말하였다. 내가 그대를 진심으로 믿듯이 그대도 그러하오. 그러자 여호나답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예후는 그렇다면 손을 내밀라고 하였다. 그가 손을 내미니 그를 수레에 올라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후가 말하였다. 나와 함께 가서 주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도록 하시오. 예후는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워 나란히 앉았다. 그리고 그는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지지자들을 모두 죽였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에우는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하였다.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섬기지 않았지만 이 에우는 그보다 더 열심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바알의 여자들과 종들과 제사장들을 모두 나에게 불러다 주십시오. 바알에게 성대하게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빠지는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에우는 바알의 종들을 진멸하려고 이러한 계책을 꾸민 것이다. 에우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에우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내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에우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우와 레가브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예우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우는 호위병들과 시종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하여 예우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렸다. 그러나 에우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에우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우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라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에르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회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주 감사드려 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치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가이오밖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스데바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마는 그 밖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언어를 쓰던 인류는 결국 흩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인류가 다시 하나로의 회복은 오순절 성령의 오심과 함께 언어와 민족의 관계없이 예수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 나눠져야 함을 강조한 것은 오히려 죄와 세상과 불의와 나눠짐이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경우도 나눠짐을 허락하신 부분을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거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회차 모이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은사의 사용, 은사와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를 위한 기도를 드리심을 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기록입니다. 나눠지고 파괴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기도를 짓밟는 악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0절 말씀 중심으로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모든 신앙의 이치와 바탕이 하나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했습니다. 오늘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도의 이름으로 합하라는 겁니다. 죄인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름이 바로 예수도의 이름으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즉 믿음 속에 바로 들어오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신앙의 시작에서 모든 믿음의 과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라고 고면하는데 교회마다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모두 같은 말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겁니다. 믿음에 대하여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하여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하는 부탁인데 어쩌면 그것은 안타까움의 반복입니다. 다툼이나 분쟁은 나누짐을 가장 자주 일으키는 행동입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18절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해야 되는데 바울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빌립보서 1장 8절에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4장 2절에 당부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의 뜻이나 의지를 접어두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을 때 지속적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할 방법은 최종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종교, 자신의 방법을 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하나가 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 속에 더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이름으로 나눠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인류에게 복음을 주심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하신 의도에서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 속에서 나눠짐이 시도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거스르는 것임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해야 합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런데 교회는 반드시 좋은 소문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 좋은 소문은 또 다른 교회들에게도 좋은 도전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이죠. 좋은 소식이든지 분쟁의 책임은 그 교회의 구성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 즉 다른 교회에 도전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나눠지고 쪼개지는 교회에서는 좋은 소식이 나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이름도 개파를 만들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맨 첫 번째 항목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이름이 각 사람들의 이름으로 당파를 만든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12절인데 여기 나타나는 네 사람의 이름들은 복음 속에서는 영광스러운 이름들이고 위대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한 이름들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눠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대속의 이름도 세례도 오직 효력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 뿐입니다. 13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오직 높여져야 할 이름, 영광된 이름, 구원의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가는 중요치 않고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게 세례를 주었는지도 기억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가는 가장 최종적인 순종의 방법이 세례임에도 이것은 누구로부터 행해도 그것이 복음을 잊게 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에 있어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세례는 각 사람에게 십자가의 적용이지만 그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2년 동안 세워가면서도 자신이 세례 베푼 사람들을 기억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세례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다면 세례는 바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유창한 사람의 말이 지혜가 십자가를 어리석어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1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2장 1절과 4절 5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듯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교회도 온전히 하나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진리를 나누고 깨뜨리는 것은 죄악이며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럴싸한 이름으로 나눠져도 결국 나눠짐은 주님의 몸을 파편으로 흩어버리는 것이므로 옳지 못합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0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신앙적 행위도 그것이 설령 가장 귀중한 신앙의 핵심일지라도 십자가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희생이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 주시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불치의 병에 걸린 한 여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세 복음서의 저자 가운데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병든 사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의사 누가는 그녀의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48절까지 읽겠습니다. 열두 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의사였던 누가는 이 가련한 여인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주님께는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것은 누가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주님이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닙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며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질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자주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련한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가족 간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정결법에 따르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공동체와는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에 걸쳐 전 세계에 퍼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어떤 것인지 체험해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2주간만 격리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이 여인은 12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살았을 것입니다. 그 가련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라라고 부르셨습니다. 따라. 이 얼마나 듣고 싶은 단어였을까요? 우리가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가련한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틀림없이 눈물을 쏟았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이야기의 앞뒤 문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인의 품성이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 여인처럼 부정한 사람은 군중 앞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다가가서 그의 옷을 만진 것은 그녀가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내일을 예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같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언어적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족과 다시 화평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강가에서 만날까요? 천사들이 비노네.
수정같이?
수정같이 맑은 물결 주의 보좌로 흐르리.
우리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 강가에서
은빛 물결
치는 강가 우리 거기 앉아서
금처럼
빛나는 날들 우리 예배하며 살리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빛난 강에
이르기 전 무거운 짐 벗으리. 은혜로 우리 구하사 예복과 면류관 주시리.
우리 다시
만나리.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주의 얼굴처럼 환한 웃음 띄운 강가에 영원 삶을 얻은 성도 구원의 찬양 높이라.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 아름답고 아름다운 강에 성도들과 함께 만나리라. 주 보좌 옆 강가에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화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이고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신앙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소개하는 찬양은 우리 마음으로 노래하는 아카펠라입니다. 여기서 일일이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본 방송을 위해 아름다운 찬양곡을 제공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육적,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온갖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